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8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으로 나오죠.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 밭은 말씀을 듣는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를 옥토에 뿌리고 계시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뿌리면은 성도들의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옥토가 아니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서 불사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드림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옥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 밭은 단단하죠. 기경하면 됩니다. 흙이 얕은 돌짝밭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 다 드러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옥토가 아니면서도 옥토처럼 보이는 성도가 문제입니다. 뿌리도 깊이 내리고 싹도 위로 올라와서 꽃도 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도 잘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신실한 성도인데 이상하게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 열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죠.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단 한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도를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처음에는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성도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우리가 맺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인데 이상하게도 이 열매를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전부 다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웬만한 것은 전부 다 그 뒤를 보면은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상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밀고 당기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사상적인 문제인 것 같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물질 문제입니다. 줄래? 안 줄래? 얼마 줄래?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것이죠.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에도 사실은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를 휘어잡으려고 장애물을 둘 때에 주로 이 물질을 가지고 장애물을 둡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 기준을 보면 딱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사탄의 통제하에 들어갈 때에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통제를 하느냐 하면은 666표를 받게 하죠. 근데 이 666표가 바로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배후에는 정부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정부의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경제활동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줄 때에 이 666표를 통해서 준다면은 여러분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 돈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느냐? 돈만 쥐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나는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자신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재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돈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돈을 버는 것과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부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면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한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말 한마디로 주변국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갖춘 사람이 되었죠.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중국의 황제도 아니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맡겨주셨죠. 그가 소유했던 금은 엄청났습니다. 그 모든 금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부유함이 크게 달했던 왕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백향목을 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재물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주시는 겁니다. 이 재물을 주어도 재물과 함께 망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이 배후에서 물질을 이용을 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이 가장 위험한,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우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을 물질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이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물질로 인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그것은 곧 재물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재물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까? 이 위험한 재물을 여러분 곁에 많이 쌓아두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싶느냐?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재물을 주어도 이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죠.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재물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재물은 우리의 신앙을 땅에 곤두박질 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넘어갑니까? 물질이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사람의 빈 공간,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사탄이 속삭이고 있을 때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사탄이 자꾸만 속삭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돈이 줄 수 있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가 목적이 되는 성도는, 아니 부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그 부로 인해서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수많은 근심 가운데에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찔러서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아마 좀 반발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을 좀 많이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분은 성도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주시되 넘치도록 주십니다. 저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아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때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제 양심에 거리끼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쓰고 나누어주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잘못하면은 물질을 주었다가 내 자녀를 탕진하게 만들고 내 자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데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1위가 알리바바입니다. 잘 모르시죠? 합니까? 예, 해외 직거래를 할 때요. 저도 알리바바를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2위가 360 바이닷컴인데요. 직원이 무려 10만 5천 명입니다. 창업자 류창둥이라는 사람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무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지만 대부분 더 나쁘게 만들지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사람들의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많은 돈을 좀 가져보고 쓰보고 누려보면서 아, 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 물질을 가지고 성도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수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넘어지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가장 놀라운 승리가 바로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이죠.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단 화살 하나, 칼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침묵하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신비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바로 그 현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사탄이 한 성도에게 속삭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라, 이 신할산 외툼과 은덩어리가 얼마나 좋아 보이냐고, 이걸 네가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서조차도 사탄이 성도를 유혹을 할 때에 이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간이 거기에 넘어갔죠. 그래서 구약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해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 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치료가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 바로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속삭이죠. 야, 이 돈은 네가 가져야 돼. 이거 다 헌금하면 안 돼. 사탄이 바로 그 성령의 현장에서도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의 문제 쉬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돈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죠.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여자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분과 내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을 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쌓아둔 보물은 도둑놈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아놓은 모든 재물 다 사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평생 세워두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주식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억 원씩, 수천억씩 잃기도 합니다. 평생 일해서 모아놓은 퇴직금 호시탐탐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점점 녹이 나고 그리고 얕아져가고 열터져가면서 사라져가죠. 우리의 청춘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저도 마음은 지금은 20대입니다. 막 날아다니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몸이 많이 늙었어요. 저를 너무 젊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50을 넘어섭니다. 청춘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빨리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결혼해서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청춘 금방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재능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살아야 합니다. 재능,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더 이상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활용을 할 수 있을 때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숨겨두지 마십시오. 그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재능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게 있는 재물 속에 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재물, 이 재물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 속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들에게 이 재물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재물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재물의 주인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조. 찬송가 50장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가가 있죠. 일부 예배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이 찬송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도 않는데 이 찬송을 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11조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살과 피와 같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총신대학교에 다닐 때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정은 저에게 아버지가 한 달에 1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아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만 원 중에서 만 원을 떼어가지고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느낀 겁니다. 이 만 원은 그냥 돈 만 원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와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사는 방법이 바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돈은 우리가 많이 벌어서 그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입고 올 옷이 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 감사합니다.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해도 가난해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불러도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높은 데 두고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 많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며 선을 행하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장래 또 천국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만 애벌레들이 밟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기둥 하나를 보았습니다. 왜 올라가냐고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오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위에 뭐가 있냐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옆에 있던 애벌레들이 수군거립니다. 분명히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서 이 애벌레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딱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살아간다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국에는 천국에서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 길은 황금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황금길을 깔아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황금이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황금은 아스팔트입니다. 그냥 길일 뿐입니다. 그런 황금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금길을 걸어갈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은 그 물질은 쓰고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